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전체를 보겠는데 읽는 것은 일단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수가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인 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수요 예배도 더욱더 귀히 여기시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놀랍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눈에 보는 미래의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미래의 일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하면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그 말씀이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순서상으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내용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새 갈빗대를 이 사이에 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겼고 새 날개가 넷이고 그리고 머리도 네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뿔이 열 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짐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네 왕. 여기서 왕은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왕국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뭘 봤죠?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재료가 신체 부위별로 다 달랐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가락과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이 신체 부위가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차례로 일어날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파사 제국을 상징하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아래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산산조각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켜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깨뜨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쇠로 된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부분을 날아온 돌이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렸는데 그 발과 발가락 부위는 결국은 신흥 로마 제국, 과거 로마의 판도 위에 세워질 새로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도 사실은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신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생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곰처럼 생긴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파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표범처럼 생긴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뿔이 열 개 달린 사납고 무섭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서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나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에 네 왕국 네 제국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떤 나라가 들어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선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지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한 분이 등장을 하지요. 이분이 사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주로 쓰신 그 표현이 뭐죠? 인자잖아요. 인자. 인자가 온 것은 항상 인자. 나라고 하는 말보다 항상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여기에 인자는 결국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메시아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인자 이 표현을 가져와서 항상 자신을 말할 때는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인자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오늘 이 본문에 네 짐승이 나오죠? 짐승과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아들 다르잖아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러한 뜻이죠. 시편 49편 12절을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또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완전히 그 짐승 세상이 짐승 세상 사납고 무섭고 서로 죽이고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짐승들이 싸우는 그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로 죽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나워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나와 있죠. 13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가 뭘 타고 왔다고요? 구름을 타고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이 네 짐승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사실은 네 번째 짐승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네 번째 짐승에게는 열 개의 뿔이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나와서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새 뿔을 뽑아버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가지고 그 입으로 큰 말을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열 개의 뿔과 또 다른 한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네 번째 짐승 전체로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에게는 열 개의 뿔이 있고 열 개의 뿔 말고 또 다른 한 뿔이 나와가지고 세 개의 뿔을 뽑아버렸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열 뿔과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린 이 한 뿔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열 뿔이 뭐고 또 다른 한 뿔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열 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뿔도 역시 다른 한 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다른 한 뿔로 상징되는 이 왕이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군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2달은 3년 반이죠. 3년 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이 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반은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그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그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일회가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세월 중에서 앞부분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서 자기가 한 모든 언약 다 파기하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내용은 종말론과 관련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셨다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단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뭐 이단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진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사탄에 의해 특별하게 쓰임 받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가 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세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이제 휴거라 그러는데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혼란하겠죠? 예수님의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막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뭐 이 세상 여기저기서 큼직큼직한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가족들 중에 사라진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정말 이게 보통 큰 혼란이 아니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인 양 하면서 세상의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그렇게 막 사람들을 나를 따르시오 나만 따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간 지점에 가서는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시면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할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여기 말하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 우상을 일컬어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이냐, 미국에서 나올 것이냐, 한국에서 나올 것이냐,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그 나라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그런데 과거 로마 제국에는 열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 그 시절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열왕이 지배하던 그 시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 열왕이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열불, 이 열불은 과거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세워질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나라는 신흥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그 큰 신상이 결국은 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그 돌이 어디를 쳤는가 하면 발과 발가락 부위를 쳤거든요. 종아리 이하가 이제 로마 제국인데 종아리는 과거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발과 발가락은 만든 재료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것이 신흥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신흥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신흥 로마 제국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고요? 신흥 로마 제국.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 그 기간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었는데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부분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7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 26절 말씀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여기 그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파트너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대적합니다. 근데 대적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밥이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에녹, 엘리야 이런 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산채로 지옥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고약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죽음이고 필요 없어요. 산채로 예수님께서 유황불못에 집어던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는 것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일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쯤 이 땅에 신흥제국이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나타날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전에는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신흥 로마 제국은 그럼 도대체 언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미 이 세상에 있어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 로마 제국. 이유는 유럽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 로마의 판도 위에 세워진 여러 나라들의 연합이 EU잖아요. 유럽연합, EU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EU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흥 로마 제국에는 왕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이죠. 10명. 뿌리 10개니까 10왕이에요. 근데 오늘날 EU에는 10나라 이상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개 나라가 속해 있는데, 그럼 이거는 10나라 훨씬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10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많은 개념으로 10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하게 10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EU가 28개 나라지만 나중에 이것이 줄어들어서 10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흥 로마 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7년 동안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 7년 사이에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